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빈정됐죠. 가족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하면은 많이 외롭습니다.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85분이 이곳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고향에 가셨죠. 집에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었죠. 다들 고향에 가시고 85분 정도가 이게 남으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죠. 그리고 여동생도 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은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 시골 구석에 이곳에 박혀서 이곳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5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제발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삽시다. 그 말씀이죠. 정상적으로 우리와 그냥 같이 올라가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형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형을 좀 빈정대는 그런 말들을 동생들이 했습니다. 혈육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러할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달리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이 형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도 사람들에게도 이 말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사실 이 말 하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냥 마음속에 두었다, 염두에 두었다, 그런 기록만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도 달리 말을 하지 못하죠. 혈육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고 이단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살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먹고 마시고자 하나이다. 이게 정상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일이 되면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이 되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바보 아니냐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욕을 우리 아이들의 입에 욕을 많이 달고 살죠.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돈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알게 모르게 제외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죠. 무엇인가 끌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었던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이 육신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에 이해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외로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스러움을 아시고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신비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은 그곳은 나만 있는 장소죠. 물론 방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는 이 은밀한 장소가 골방이 산이었죠. 근데 그곳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무릎을 딱 꿇고 앉으면은 놀라운 현상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갚으시겠다 그러셨죠.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골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골방에서 만나고 싶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네가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어느 곳에 있을 때보다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래서 골방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골방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외롭기는 한데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골방을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과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골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골방. 이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뭐 잘못됐나요? 아,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나는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 말씀이죠. 아,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안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먼저 보낸 후에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터번 같은 것을 이렇게 둘러쓰고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스스로 올라가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너희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내 앞에 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기어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죠. 모든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서 행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미혹한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연합되어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회에서 내보내겠다, 출교시키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에는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에 대조하는 단어로서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죠.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서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 여론이 저렇게 흘러가면 저 길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품이 어떻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딱 기준을 세워놓고 있어야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럽니다.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끼리만 모여서 수근수근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류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뭉뚱거려서 그냥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는 말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은 따르는 것이고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면은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무엇인가 좀 손해가 될 것 같고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침묵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애통해하면서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오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내게 이익이 되면 감사하고 불이익이 되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수요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랬죠. 이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련히 그 성전에 서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23절에 보면은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겠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늘 하시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실 때는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은 좀 지향을 해주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향, 예, 지향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것을 입으로 열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앞번에도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면서 깜짝 놀랐죠. 도대체 너 누구냐? 막 그렇게 했었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배우지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뒷조사를 했겠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즉 마리아와 요셉은 자녀들 적어도 7명 이상 되는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기에는 배움의 터전에 보내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못 배웠고 동생들도 아마도 못 배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죠. 원래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 이사를 왔습니다. 애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애굽? 도대체 뭐지? 어떻게 애굽에서? 아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어릴 때 애굽으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왔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전혀 연고가 없는 북쪽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아마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동생들은 배고리를 좀 했을 겁니다. 넉넉하지 못한 그곳에서 부유하게 먹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교육기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회당과 학교였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토라를 읽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했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벳 하세퍼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벳 탈무드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벳 하미드라시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벳 탈무드 중등부에 해당되는 이 학교에서는 율법에 관한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벳 하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고등교육학교에서는 율법에 대한 고등해석, 그 다음에 고등해석을 하면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켰던 교육 방법은 탁월한 방법입니다. 암기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마주 앉혀놓고 또 선생님이 그곳에 앉아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장소에 가면은 시끄러워서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큰 소리로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탁월한 유대인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반별로 주일학교에서도 각 반별로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분반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주입하지 마시고요, 토론을 시키십시오. 토론을 시키는데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 조용히 해, 그게 아니고 크게 말을 하면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말이 커지면은 아이들의 두뇌가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교육 과정을 예수님은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독학으로, 열성적으로 독학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훈하는 것은 내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고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골방에서죠. 예수님은 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막 그렇게 하셨죠. 또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별세하실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것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골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듣고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교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공부는 잘해서 탁월하게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인성도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가정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차마 따라오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99절 말씀 방송실 좀 올려주십시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거기 100절이 나와 있습니까? 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 공부는 이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탁월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스승보다도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것이죠. 10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의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명철함이 더 나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는 이렇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이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 기간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할 것 아닙니다. 또 못 배웠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은 세상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본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논리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기에 나는 불의가 없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 하나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은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속에 불의한 것이 없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말을 한 것이니까 영광은 하나님에게 다 돌려야 되죠.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 놓고 편하게 사귀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바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불의가 없는 깨끗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